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
안녕하십니까 조미영입니다. 올해도 이제 6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2019년 한 해 어떠셨나요? 많이 힘드셨다는 소식이 들려와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난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고 협상 분위기도 괜찮아서 대북 제재도 풀리고 인민 생활이 좀 나아질까 기대도 했지만 협상은 도루메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핵과 미사일을 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인민 생활은 계속 나빠지기만 합니다. 무엇이 정말 인민들을 위한 것일까요? 무엇이 진정 나라의 발전을 위한 것일까요? 인민들이 굶주리지 않고 겨울에 따뜻하게 살고 전기를 풍족하게 쓰고 어디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가 인민들에게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권리가 바로 이겁니다. 이걸 못하면 국가의 자격이 이미 상실된 겁니다. 올 한 해 수고하셨을 여러분을 생각하며 오늘 첫 곡 이승철의 My Love입니다. 북한은 오늘 현재 북한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밖에서는 북한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국민통일방송 김민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이제 올해가 끝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 한 해 좀 북한 정세가 어땠는지 외부에 있는 북한 전문 기관에서 평가한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자료를 인용을 했냐면 그 한국에 온 좀 고위 간부들이 좀 들어가는 연구원이기도 하고 또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이 속해 있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 고위 간부라고 하면 북한에서 네. 고위 간부를 그렇죠. 하다가 탈북하신 분들을 말씀하시는 북한 거죠?
간부들이요. 네. 네. 그래서 이 연구원에서 지난 13일 발표한 2019년 정세 평가 자료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 북미 관계가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제 올해 아무래도 이제 북미 관계가 북한에 미친 영향이 크니까 북미 관계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올해 2월에 웬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결렬이 됐습니다.
네.
이후에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채 왔고요. 그리고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은 이 북미 간 협상의 분위기 변화의 분수령이 됐는데요. 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은 이 비핵화 협상과 경제 발전을 좀 연계시키는 그런 기조가 있었는데 회담이 결렬된 이후부터는 이 미국에 대항한 자의적 국방력 강화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 철회라는 방향으로 의제를 전환을 했습니다. 이후 협상은 진전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6월에 뭐 판문점에서 한국, 미국, 북한의 정상 회동을 하고 또 스웨덴에서 북미 간 실무회담도 진행을 했지만 협상에서 실질적인 성과는 내지 못한 채 연말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지난해 남북관계가 참
네,
예, 좋았어요.
문재인 대통령 평양 가서 연설도 했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올해는 그래서 더 기대감이 컸었는데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나빠졌다고 네. 봐도 되는데 남북관계는 올해 어떻게 평가되고 있나요?
네, 북한은 미국과 직접 협상을 하면서 남쪽은 좀 제외를 하고 미국과의 양자 관계에 집중하는 모양새고요. 남북 관계는 반면에 이제 경색된 상태로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건 한국이 나름의 어떤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역할이 안 되니까 좀 북한 측에서 실망을 한 것 같고요. 또 남북 간 합의를 한 게 있잖아요.
네.
그런데 대북 제재가 지금 뭐 유지가 되고 있고 또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서 이 남북 간 합의도 이행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거든요. 이에 대한 실망이 원인인 것으로 보고서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남북 경색 국면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주도를 하고 있어서 이게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한국에서는 남북 경제 협력을 또 강조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평화 경제 하겠다고.
네. 이것 또한 그러면 쉽지 않은 상태라고 봐야겠죠?
네. 일단 뭐 대표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지구의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남한에 기대했던 이런 남북 경제 협력 방식에서 좀 탈피를 해가지고 북한이 늘 외치는 이 자력갱생형 사업 방식으로 네. 좀 전환을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게 연구원의 평가고요. 또 실제로 대내적으로 자력갱생 강화를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더라도 이 경제협력 방식이 과거와는 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북한이 올해 한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 수위도 좀 높였는데 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나요?
네, 북한은 올해 13차례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이렇게 단거리 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발사를 뭐 잇따라 했고 그리고 서해 해상 붕괴선에서 김정은 위원장 지시로 해안포를 사격을 했는데 이게 지금 남북 군사 합의를 위반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 남북 군사 합의를 무산시킬 수 있다는 위협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행위로 연구원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신형 무기들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적 필요성 때문에 이런 실험을 했다고 보는 측면 그리고 규모가 축소되긴 했지만 한미연합훈련이 실시가 되고 한국이 북한이 아무래도 이제 핵과 미사일로 이렇게 위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나름의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신형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반발 그리고 미국 그리고 한국에 대한 압박 등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올 한 해 군사적 위협 수위를 높인 걸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 내부 정세도 좀 평가를 해볼까요? 네. 올해 북한 내부 정세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네, 올해 북한은 김정은 유일 지도체제를 강화했다고 이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평가를 했습니다. 내용적으로 좀 보면 두 차례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이 국무위원회 중심에 김정은 국가 권력 체계를 완비를 했고 그리고 최고 지도자에게 이전에 없었던 뭐 국가대표 권한을 부여했다거나 또는 공화국 무력 총사령관의 직위를 새롭게 만들어서 최고 지도자의 권능을 강화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뭐 권한이 많은데
네.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또 직함을 더 준 거죠.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이제 최룡해로 바뀌었는데 이 최룡해를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임명을 해서 국무위원회를 통해 최고인민회의 통제와 행정, 입법 분야를 장악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약간은 좀 기형적인 구조인데 한국에서는 대통령, 그다음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일종의 의장에 해당하는 네. 국회의장을 별도로 두잖아요. 그래서 네. 행정과 입법을 분리를 하는데 북한은 아예 그냥 김정은 위원장이 그냥 장악을 해서 밑에 하수인처럼 좀 부리고 있는 구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예전에도 그렇진 않았나요?
네. 예전에도 그랬는데 이게 이제
더
그냥
공식화.
공식적으로
네, 더
예. 예.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간부 배치에도 변화가 있었죠?
네, 우선 군대의 권한을 축소한 게 눈에 띄는데요. 헌법을 개정해서 성군 사상, 성군 혁명 노선 같은 이런 군을 중시하는 용어를 삭제를 했던 게 눈길을 끌었고요. 그리고 이제 김숙일 총정치국장을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배제하는 등 군부의 이상을 하향 조정을 하고 무력기관으로 군부의 역할을 한정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90년대 중반 식량난 때 체제의 위기를 겪으면서 군부의 역할을 강조했던 데서 좀 일종의 정상화 조치를 취한 걸로 보이고요. 간부 교체도 좀 있었는데 김용주, 리용무, 오국열, 최영림 같은 이 항일혁명 2세대를 퇴진을 시키고 또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이런 신진 세력이 약진했다고 연구원은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14기 최고인민회의 선거를 통해 이 과거 세대는 퇴진을 시키고 또 신진 세력이 등장을 했는데 이번에 대의원 교체 비율이 한 55% 정도가 됐습니다.
네, 굉장히 젊은 인물들로 교체가
네,
됐죠.
네.
자, 북한 주민들도 그랬고 김정은 위원장도 2차 북미 정상회담에 기대를 걸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북한 내부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죠.
네, 북한 내부에서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잘 돼서 제재도 풀리고 미국으로부터 어떤 대가를 받을 걸로 기대하는 기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 주민들도 기대를 했다고 하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도 기대를 했는데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 표정을 보면 굉장히 상기돼서 좀 당황한 표정까지 좀 느껴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실망이 꽤 컸는데 어쨌든 이 하노이 회담에서 합의 없이 회담이 종료가 되고 또 대북 제재는 그대로 계속이 되자 여기에 대비해서 이제 내부 동요를 차단하고 또 내부 결속 강화를 위해 잇따라 비상 대응 성격의 회의를 개최를 했던 게 눈길을 끌었습니다. 올해 4월에 있었던 당 정치국 확대 회의나 역시 4월에 있었던 당 중앙위원회 제7기 4차 전원회의 그리고 9월에 있었던 당 군사위원회 확대 회의 등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 내부적으로 또 세도와 관료주의 및 부정부패 척결 등을 내세웠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간부 탓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부를 좀 단도리 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이렇게 내부 통제를 강화를 했는데 이 또한 하노이 회담 결렬에 영향이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은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이 경제발전 5개년 계획 내년에 끝나는 계획인데 여기에도 영향을 미친 걸로 보고 있는데 이제 대북 제재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자력갱생, 자력, 자립 그리고 전략투쟁을 통해서 제재 국면을 돌파할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1년 한 해 동안 계속해서 네. 자력갱생하고 자력, 자립, 네. 전략투쟁을 벌여왔는데 네. 올해 북한 경제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보통 이 한 나라의 경제 상황을 알 수 있는 통계가 국내 총생산 이 지표를 보면 되는데요. 고난의 행군 시기, 식량난 시기였던 1997년 이후 최저치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걸로.
97년 이후요?
네, 네. 그래서 그만큼 좀 올 한 해 북한의 경제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네.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 경제에 좀 큰 영향을 미치는 북중무역도 2년 연속 감소세를 벗어나긴 했는데 이게 지난해 북중무역 규모가 워낙에 좀 감소를 많이 해서 이에 따른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북중 무역 규모가 미국 달러로 환산을 하면 22억 4천 달러인데 2018년도에 비해서는 약 16% 증가를 하긴 한 겁니다. 하지만 북중 무역이 활발했던 2016년과 비교를 할 때 이때가 65억 달러에 달했거든요. 그때보다 이 3분의 1 규모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 1997년 이후 최저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네. 정말 최악이었다. 네.
계속 이제 미누스 성장을 지금
그렇죠.
하고 있는 구조거든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계속 이렇게 네. 내부 소식통을 통해 듣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의 환율과 물가, 식량 가격 네. 계속해서 안정세를 유지를 했단 말이죠. 원인은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환율을 보면요. 외화 수입이 지금 감소를 했는데 인상폭이 그렇게 뭐 크게 변동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전문가들도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북한 경제가 일반 경제 구조하고 좀 다르잖아요. 근데 북한 돈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워낙 크니까 미국 달러나 중국 돈을 선호하거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현상을 뭐 경제적으로 달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같은 현상이 환율 변동이 큰 폭으로 변경되는 걸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가 환율 안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당국이 나름대로 또 환율을 방어하는 측면도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올해를 넘기고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대북 제재는 계속해서 이어질 거잖아요.
네.
이렇게 제재가 길어지면 무역 거래도 점점 더 줄어들 테고 네. 그러면 외화 부족이 심해져서 환율이 폭등할 가능성도 생기지 않을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이 부분을 눈여겨보고 있고 이 환율이 폭등하게 되면 북한 경제가 일종의 좀 한계에 도달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지금 관찰을 하고 있는데 2016년부터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현재 그 효과가 확산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말씀하셨듯이 지금 제재가 장기화되고 무역 규모가 줄어들고 또 무역에서 수출보다 수입이 많으면서 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네.
외화벌이 창구였던 이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 지금 12월까지 철수를 하면서 외화 부족 현상이 더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북한의 물가와도 관련이 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연구는 북한의 경제 위기가 외화 부족으로 환율 분야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 환율이 폭등하게 되면 북한 당국이 통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가장 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죠.
네.
식량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올해 식량 사정은 다소 어려우나 당국의 강력한 가격 통제 그리고 외부에서 도입 판 그 양이 확대되고 또 뭐 이오미 같은 이런 비축미들을 방출하는 걸 증가시켜서 곡물 가격은 안정세를 유지한 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식량 생산량이 급감한 걸로 파악되고 있어서 내년에 이제 대량 식량 부족 사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연구원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 당국이 지금 올해 뭐 한국산 안 받고 했는데 오히려 인도적 지원을 좀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요청할 가능성이 존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북한의 동맹국들이죠.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좀 알아볼까요?
네, 연구원은 이제 북한이 올해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를 하면서 미국을 견제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북중 관계는 굉장히 좋죠. 연초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고요. 특히 올해 이제 북중 수교 70도를 계기로 두 나라 간 친선 행사도 많이 하고 정치나 군사, 뭐 당 이런 분야별 고위급 교류도 했고 지방 정부 간 이런 교류 등으로 밀착 관계를 형성했다고 평가를 했고요. 북한과 러시아 관계는 이 북한과 러시아가 수교 71도를 계기로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화 등 이 전방위 협력을 통한 관계 강화를 지속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북한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김민수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선 인민 여러분, 지금 홍역당에서는 인민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고 온갖 탄압에 도탄에 빠져있는데도 김정은 집권 세력은 인민들의 고통은 아랑곳 없이 전쟁 노름에만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통과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기 마련이며 역사적으로 항상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 그리고 진실이 승리한다는 것, 그리고 인민의 뜻이 궁극적으로 실현된다는 것은 역사적인 필연입니다. 현재 어렵다 하더라도 이 어려움을 뚫고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자유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참된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조그만 일이라도 실천하면서 이 어려움을 참고 뚫고 함께 나아가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뒤에는 여러분의 뜻을 지지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참된 자유와 해방을 염원하는 수많은 남조선 인민과 뜻있는 지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어려운 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손잡고 나갑시다.
국민통일방송이 보내드리고 있는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 북한의 현재와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기 위해 방송을 만들고 있는데요. 잘 듣고 계시죠? 노래 듣고 고향 사람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한국의 모습 전해드립니다. 부활이 부릅니다. 생각이나. 내가 본 한국. 오늘 이야기 신변보호 담당관 퇴근길에 올랐다. 문자 알림 소리에 손전화기를 확인하니 담당 보안관한테서 문자가 왔다. 연말 송년회를 진행하니 참석 여부를 묻는 내용이었다. 나는 바로 참가한다고 답장을 보냈다. 벌써 한 해가 다 갔다고 생각하니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다. 지나간 시간만큼은 되돌릴 수 없기에 더욱 그러한 것도 같다. 그래도 일일이 이렇게 신경을 써주고 마음의 허전함을 채워주는 데가 있다는 게 참 다행인 듯하다. 생각해보니 보호경찰관의 존재가 나에겐 생활의 한 부분을 차지하기도 한다. 1년 한 해 동안만 봐도 음력설과 추석 명절 그리고 오늘같이 연말이 되면 우리 탈북민들을 불러 맛있는 식사도 대접하고 생활용품이나 식품 같은 것들을 선물로 준비해서 꼭꼭 챙겨준다. 올 추석에는 쌀이랑 과일, 기름을 비롯해 한가득 받아 미처 운반하지 못해 낑낑거리던 일도 생각이 난다. 감자 처리되면 밭에 데리고 가고 또 김장 처리되면 김치도 가져다 먹으라고 하니 어지간히 살림살이에 보탬이 된다. 그뿐이 아니다. 한 봉사단체와 협력하여 어린아이를 둔 가족들에는 유치원까지 보육료도 지원해주고 새로운 영화나 연극 관람도 조직해 문화생활의 기회도 제공해준다. 원래 신변 보호 담당관은 말 그대로 탈북민들의 신변 안전을 지켜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그들은 본연의 역할뿐 아니라 정착에 조그만 어려움이 있을세라 가족처럼 일일이 챙겨주고 돌봐주고 있다. 사실 경찰이라고 하면 탈북민들에게는 안 좋은 이미지의 대명사다. 가장 어려웠던 90년대 중반부터는 지독하게 백성들을 갈취해 자기 입속만 채우는 안전원을 오빠시라 부르기도 했었다. 오빠시는 해방 전 조선인들에게 온갖 악행을 저지른 일본 순사를 가리키는 말이다. 오죽했으면 그런 별명을 붙였을까. 탈북해서도 경찰에 대한 공포는 극심했었다. 언제 어느 순간에 공안에 붙잡혀 북송될지 모르는 판이었으니 숨어서 가슴 졸이며 살았었다. 그러니 우리 탈북민들이 처음부터 경찰관들을 믿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러나 한국에 와서 경찰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문자나 전화가 오면 바로 응대를 해주고 만나서도 깍듯이 인사드린다. 요즘 하나원을 갓 졸업하고 나온 영호라는 30대 친구가 있다. 그도 처음엔 경찰관의 말을 무시하고 연락도 잘 하지 않다가 지금은 모임만 있다 하면 꼭꼭 나온다. 혈혈단신 홀로 남한에 와서 외롭게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앞으로 살아갈 걱정이 막막했던 친구다. 그러다 어쩔 수 없이 한 번 나오게 된 경찰서 모임을 계기로 그는 삶이 달라졌다. 경찰관의 소개로 입사한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며 새 생활을 시작한 거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여기 경찰은 경찰 같지 않습니다. 그냥 내 친형 같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안전원들은 어떤 존재로 다가올까?
국민통일방송은 북한이 개혁개방과 인권증진, 민주화의 길로 나아가길 염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명 MC의 진행으로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을 듣고 계십니다.
달려라 세상 밖으로 전 세계 나라를 찾아가 현재 생활 모습과 그 나라 사람들이 꿈꾸고 그리는 미래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국민통일방송 이강백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2019년 한 해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모았던 10가지 가운데 5가지에 대해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오늘은 그 나머지 5가지에 대해 얘기를 나눌 텐데 여섯 번째는 어떤 사건인가요?
네, 여섯 번째는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지도자. 아마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분인데요. 아웅산 수지 여사입니다. 지금은 국가 고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얼마 전에 국제사법재판소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인권 또 민주화운동의 상징 또 심지어 노벨 평화상도 수상을 한 경력이 있어요.
네.
그리고 군사정권 아래에서 15년간 가택연금을 당한 민주인사. 이게 이제 아웅산 수지 여사를 따라다녔던 수식어들인데
네.
최근에 이 아프리카 무슬림 국가인 감비아가 이슬람 협력 기구를 대신해서 지난달 미얀마 정부를 집단 학살 혐의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해요. 그런데 미얀마에 거주하고 있는 로힝야족이 불교 국가인 미얀마에서 인정 청소의 대상이 됐다. 이제 이런 이유였어요. 그런데 네. 아웅산 수지 여사가 미얀마 정부를 대표해가지고 대리인으로 이 재판소에 지난 12월 10일 날 나온 것이죠. 그래서 네. 전 세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화제가 됐습니다. 민주화 인사가 인종 청소 혐의로 인종 학살 혐의로
어떤 한 인종에 그렇죠. 대해서 아예 없애 말살시키는
그렇죠. 그런 혐의로 재판석에 네. 앉아서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막 변호를 하는 미얀마 정부를 이런 상황이 됐었던 거죠.
네, 아웅산 수지 여사는 미얀마 정부의 그 인종 청소 일명 이 혐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였나요?
네, 이제 이슬람 협력 기구에서는 이 로잉야족이라고 하는 곳이 미얀마에서는 불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믿는 종족인가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미얀마 정부에서 로잉야족의 일부를 이제 서로 다투다가 죽기도 했고 일부가 또 네. 상당히 많은 숫자가 옆 나라로 쫓겨났거든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아웅산 수지 여사는 일단 정부를 대표해서 대리인으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얀마 정부를 옹호하는 자격으로 재판에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건은 인종학살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제사회는 그러다 보니까 약 2년 전에 이 사건으로 수천 명이 사망했다는 점, 그리고 네. 한 70여만 명이 방글라데시로 피난했다는 점, 이런 것 때문에 이건 사실상 인종청소고 최악의 유혈 참사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국가 수반인, 더군다나 민주화 인사인 아웅산 수지 여사가 지켜만 보고 있느냐 하면서 거센 비판을 해왔었습니다. 어쨌든 뭐 민주화와 인권의 어떻게 보면 상징으로 불렸던 그리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던 수지 여사는 이것 때문에 국제적 위상이 상당히 추락한 한 해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참 사람의 앞날 알 수 없습니다. 자, 일곱 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네, 이건 뭐 북한 주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건일 텐데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었어요. 근데 이 네. 회담이 결렬됐었습니다. 지난 한 해.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두 번째 회담이 있었던 건데요. 그 전해 1차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한 260일 만에 열린 회담이었어요. 그런데 첫날은 뭐 크게 나쁘진 않았는데 두 번째 날 회담을 하다가 오전까지는 좋았는데
네.
갑자기 점심 먹고 나서 각자 대사관으로 막 돌아가 버리고 갑자기 회담이 결렬됐다는 뉴스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네.
사실은 그 전에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습니까?
맞아요. 이번에는 네. 북한도 핵을 좀 어느 정도 포기하고 미국도 대북 제재를 대폭 완화할 거다. 그리고 막 심지어는 정전협정하고 이제 평화협정까지 맺을 거다. 막 이런 분위기였는데 네. 갑작스럽게 회담이 결렬되면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랐다. 그리고 북한 주민도 아마 기대 많이 했을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이 그때 회담장 가면서 내가 대북제재 다 해제하고 올 테니까 걱정 말라고 하고 갔었거든요.
자, 북미 비핵화 협상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12월 25일까지 미국이 빨리 입장을 바꿔서 회담장에 나오라 이렇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입장을 바꾸라는 것은 빨리 대북 제재를 해제할 준비를 하고 와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회담에 응해줄 거고 비핵화도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거고요. 또 미국은 반대예요. 북한이 비핵화를 할 의지가 분명하고 또 비핵화를 하기 위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가져와야 대북 제재도 해제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에 과연 협상이 제대로 타결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입장 차이가 좁혀지기는 쉽지 않겠다 하는 게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이 처음 열릴 때는 핵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도 있었는데 점점 더 갈수록 더 어려워 보이는
그러네요.
듯한
네.
그렇습니다. 하루빨리 해결돼야 북한 주민의 생활 형편이 나아질 텐데 걱정이 되네요.
네.
자, 여덟 번째 사건은 뭔가요?
네, 이건 연말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북유럽의 핀란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스웨덴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나라 핀란드. 그리고 쭉 끝으로 이어져서 예전에 러시아하고도 접해 있었던 나라인데 이 핀란드에 이번에 총리가 새로 선출됐는데 여성입니다. 근데 여성 총리는 그동안 많이 있었는데 이 핀란드 총리는 뭐가 특이하냐. 나이가 34살입니다.
네.
그러니까 산나 마린 총리 34살 지난 12월 10일 날 취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민주당, 그다음에 중앙당, 그다음에 녹색연맹, 뭐 좌파연맹, 뭐 스웨덴 인민당 등 여러 정당이 이제 연합해가지고 연립정권을 이제 구성하기로 하고 나서 이제 총리에 오른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총리에 오른 산나 마린 총리 말고도 이 연합정부를 구성하는 협력정당 4개 정당 모두가 다 대표가 여성이에요.
네, 이번에 사진 찍주 장관들하고 사진 찍은 걸 보니까.
그런데 더 재밌는 거, 이제 5명이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당 대표들 5명이 이제 구성하고 거기 총리까지 해서 5명인데 이 중에 4명의 여성이 30대인 겁니다.
네.
그래서 핀란드는 여성이 주요 정치 지도자가 돼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청년 정치.
네.
30대 여성 지도자들이 핀란드를 이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 세계에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총리가 34살이고요. 부총리, 재무부 장관을 겸하고 있는데 이분이 32살.
네.
그다음에 내무부 장관 34살. 교육부 장관, 한나라의 교육을 책임지는데 32살.
네.
딱 한 분 법무부 장관인데요. 이분만 55세예요.
야, 이거 어디 청년동맹 지금 간부들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죠?
네,
네, 국가 주요 장관들을
그렇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국가의 총리와 네. 주요 장관이 다 30대 초반이 된 겁니다.
와, 진짜 저도 그 보도도 네. 됐었고 그리고 인터넷에 사진도 올라와가지고 사진을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 스웨덴 국민들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아주 이제 특이하게 젊은 사람들이 한두 명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대다수가 이렇게 젊은 30대 여성들로 구성됐다는 건 정말 특이한 일입니다.
이게 네. 남녀 비율이 어느 정도로 되나요?
글쎄요. 현재 보통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는 남녀 평등이 중요하다 이런 걸 강조하는 나라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정치 지도자가 지금 대부분이 여성이기 때문에 지금 50%가 넘어버렸죠? 그렇긴
그래요?
한데 어쨌든 현재 장관 전체를 보면 핀란드 같은 경우 19명이 장관인데 그중에 12명이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63% 정도. 그러니까 일단 절반이 넘고요.
네.
또 핀란드 같은 경우는 1906년 유럽에서 처음으로 여성에게 투표권을 준 나라네요. 그리고 그 같은 해에 최초로 여성에게 정치 지도자로 출마할 수 있는 권한도 이제 같이 줬고요. 현재 핀란드 국회의원 200명 중에 여성은 93명입니다. 그러니까 47%니까 50%가 조금 안 되긴 하지만 거의 50%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마린 총리는 핀란드 여성으로서는 사실 처음은 아니고요. 여성 총리는 세 번째입니다. 다만
네.
여성 총리이면서 나이가 너무 젊어서
네.
국제사회에 관심을 받는 거죠.
한국에 와서 느끼는 건데
네.
한국도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높고 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이렇게 선진국들 보면은 우리는 아직도 조금
그러네요.
길이 멀다. 사실 우리 여기 한국에서 30대 여성이 이렇게 네. 총리나 장관 자리에 오른다면 오를 수는 있을까요? 또 오른다면 그 국민들의 네. 여론이나 반응은 어떨지 어린 게 뭘 알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어르신의 목소리가 왠지 들리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드는데
지금 우리 진행하시는 조미영님도 30대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 대통령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그러니까 이게 젊은 사람들에게 네. 정치 참여가 높아지고 또 국민들의 일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멋진
그러네요.
그런 일이지 않을까? 네,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그 뭐 정치 선진국 중에 하나인 미국에서도 아직 여성 대통령은 없긴 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여성 대통령이 한 명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전 대통령. 그래서 예, 예. 한국에서 여성 대통령은 이제 새로운 일은 아닌데 조금 더 젊은 그러면서도 여성 대통령이 나온다면 대단한 일이 되겠죠, 한국에서도.
네, 네. 그러니까요. 이제 나이 많은 남자가 정치를 해야 된다.
그렇죠.
뭐 대통령은
나이
뭔가 나이 지긋한 부신이
네,
해야 네. 된다. 이런 인식도 많이 달라질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아홉 번째 사건도 알아볼까요?
네. 아홉 번째 사건은요,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시사 주간지입니다. 근데 이제 타임에서 주로 하는 것 중에 이제 그해 그해마다 올해의 인물을 선정을 해요.
네.
근데 이번에도 역시 2019년 올해의 인물을 선정을 했는데 올해 인물로 선정된 사람이 스웨덴의 16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입니다.
네.
올해 노벨 평화상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그랬더라고요.
네, 올랐는데
네.
툰베리가 1년 전만 해도 사실 스웨덴의 평범한 그냥 학생이었어요. 15살짜리 학생인 것이죠. 그런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던 그 총회장을 10대 청소년들이 막 장악을 했습니다. 거기서 지구 온난화에 맞서서 행동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한 거예요. 근데 그 청소년들의 지도자가 바로 이 툰베리였습니다. 15살짜리 네. 소녀였던 것이죠. 그래서 올해의 임무를 지금 발표를 쭉 이 타임은 해왔는데 92년 됐대요. 그 역사가. 올해의 임무를 발표한 역사가. 근데 그 92명 가운데 가장 젊은 나이. 네. 16살. 16살. 꼬마 아이가 올해의 임무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학생이었던 툰베리는 지난해 금요일마다 학교를 가는 대신에 스웨덴 국회의회 앞에서 지구 온난화를 경고하는 시위를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벌여왔습니다. 네. 그래서 미래를 위한 금요일 이제 이런 제목으로 운동을 해온 건데 일종의 환경운동을 해온 건데 이것이 지금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10대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죠.
네. 네. 툰베리가 그 환경운동을 벌이는 데서 가장 크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툰베리의 주장은 그런 거예요.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다. 그리고 생물, 그러니까 뭐 동물이라든가 식물, 이런 동식물이 대량으로 멸종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 뭐 경제성장, 이런 것만 떠들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생태계를 살리는데 나서야 한다. 그래서 이제 즉각 행동에 나서라. 이런 주장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임은 인류가 유일한 터전인 지구에서 벌이는 약탈적 행위, 이게 툰베리의 표현이에요.
네.
경제성장을 위한 개발을 지구를 약탈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에 경종을 울렸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지금 16살 꼬마아이가 전 세계에서 이른바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북한에서도 이런 젊은 친구들이 사회운동이나 네. 정치운동, 북한의 어떤 권리라든가 민주주의 또는 환경보호 이런 걸 요청하면서 그런 사회운동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하긴 하네요. 네.
글쎄요. 뭐 꼭 안 되는 법도 없죠. 이게 이 친구의 연설을 저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그 순수한 열정 앞에 진짜 약간 숙연해지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순수한 열정이 있는 친구들이 조금 기회만 얻는다면 네네. 또 어떤 일을 해낼지 모르죠.
맞습니다.
자, 마지막 열 번째 사건도 알아보시죠. 네.
열 번째는 2019년 자율주행차 상용화. 이거 뭐냐면 자율주행차가 드디어 차가 만들어져서 사람들한테 팔리고 사람들이 그걸 돈 주고 사서 타는. 네, 이게 상용화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차 상용화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졌던 해가 바로 2019년이었습니다. 자율주행차.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죠. 네.
이게 아마 근데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북한 분들 중에는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운전자
같아요.
운전자 없이 그냥 혼자서.
그렇죠. 차가 알아서 그냥 가는
가는
거예요.
가는 거다 서다가.
차가 자율로 주행하는, 달리는 거죠. 이제 이런 건데 사실은 이제 자동차는 먼 거리를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 운전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차가 알아서 길을 찾아가는 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스스로 단드는. 네. 올해 기술 경쟁이 정말 치열했던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독일의 벤츠라는 회사가 이제 보쉬라고 하는 부품 회사하고 손을 잡고 미국에서 자율주행 택시를 지금 실험했어요. 올해
네.
처음으로. 그래서 택시만이라도 먼저 한번 자율주행 차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한 거고요. 그다음에 구글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미국의 가장 큰 기업인데 여기서도 역시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걸 연구를 올해 치열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한국의 현대자동차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일본의 자동차 회사 도요타라든가 닛산에서도 이 자율주행차 경쟁에 일단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네.
자율주행차도 등급이 있어요. 일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있는데 1, 2단계는 의미가 없고요. 3단계 정도가 뭐냐면 차가 자유롭게 잘 달리긴 달리는데 운전자가 옆에 일단 앉아는 있어요. 그래서 혹시 무슨 사고가 막 나면 그때 운전자가 운전을 하게 됩니다. 수동으로 사람이 운전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특별한 사고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냥 차가 알아서 가는 이게 3단계 수준이에요. 현재 국제사회에서 올해 가장 많이 실험한 자율주행차는 바로 이 3단계 자동차입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이 나머지 자동차들은 지금 레벨, 그러니까 4단계, 5단계도 지금 실험 중에 있는데 4단계, 5단계, 4단계는 뭐냐면 운전자가 없어요, 일단. 운전자가 없으면 4단계라고 쳐주고요. 5단계는 운전대도 없고 브레이크도 아예 없어요.
네.
운전자만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아무런 것도 없어요, 차에. 이것이 바로 5단계인데요. 올 한 해 이렇게 치열하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몇 년 내에 실제 이것을 타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차 안에서 자면서 출퇴근하면 좋겠다.
그런 시대가 곧 온다는
네,
거죠.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19년 전 세계를 뜨겁게 달궜던 사건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달려라 세상 밖으로 이강백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통일방송은 북한이 개혁개방과 인권증진, 민주화의 길로 나아가길 염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명 MC의 진행으로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을 듣고 계십니다.
살며 생각하며 성공의 기쁨, 나눔의 기쁨. 1997년 한국 경제가 위기를 맞았던 외환 위기 사태.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사업을 하던 사람들 중에는 망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강원도 강릉에 살고 있는 김미자, 최근영 부부도 이때 사업에 망해 빚더미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때로부터 22년이 지난 지금 두 부부는 꼬막 비빔밥으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렇게 성공해서 번 돈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하던 부부는 올해 각각 약 8만 6천 달러 정도를 기부했습니다. 이들에겐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1997년, 그동안 빠르게 성장했던 한국 경제가 추락했습니다. 외화를 갚을 능력이 없어 국제통화기금에 돈을 빌렸고, 이 여파로 많은 회사들이 무너졌습니다. 대형 건설회사에서 간부로 있었던 최근영 씨도 1997년 내 사업을 하겠다고 회사를 나온 뒤 차린 건설업체가 외환 위기에 휩쓸려 빚더미에 오르게 됩니다. 부부는 빚을 갚으려고 무엇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집이 은행에 넘어가고 차고 다니던 시계, 아이들 돌반지까지 팔고도 빚이 남았어요. 라보라고 0.7톤짜리 트럭이 있어요. 거기에 조리대 얹고 3,000원짜리 떡볶이, 500원짜리 어묵을 팔았습니다. 부부는 이렇게 떠돌며 장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차 기름값과 자릿세 내기도 벅찼습니다. 2002년 아무 연고도 없는 강원도 강릉으로 이사를 와서 동부시장에 약 9평짜리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가게를 빌린 돈도 빚이었죠. 남편 최 씨가 떡볶이와 순대를 팔고 아내 김 씨가 닭똥집 안주에 술을 팔았습니다. 밤 장사를 마치고 아침 8시에야 잠을 잘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했지만 가게를 얻느라 빌린 돈의 이자를 갚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겨울에 난방비가 없어 기름보일러에 채울 등유를 한 말 사서 세숫물만 데우고 전기 장판을 잠깐 틀고 잤다고 하네요. 부부는 지난 시절이 참 힘들었었다고 말합니다. 강릉에는 유명한 관광지가 있었지만 갈 여유도 없었습니다. 아내 김 씨는 당시를 이렇게 예상합니다. 2002년 강릉에 내려와 동부시장에서 가게를 내고 17년 동안 경포대 해수욕장과 설악산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이 부부에게도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남편 최근영 씨가 2013년 고향에서 유명한 조개 종류인 꼬막을 가져와 비빔밥을 내놓았습니다. 최 씨의 고향에서는 꼬막을 양념해 먹거나 삶아 먹는데 최 씨의 연구 끝에 꼬막 비빔밥이라는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낸 거죠. 이 음식이 강릉 사람들은 물론이고 강릉으로 휴가 온 서울 사람들 입맛까지 사로잡게 됩니다.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김미자, 최근영 씨 부부가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에서 운영하는 꼬막 비빔밥 가게는 주말이면 길게는 3시간은 줄을 서야 할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서울과 세종, 충북, 청주 등의 9개의 분점을 냈고 작년 12월부터 미국에도 매장을 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거둔 부부는 이제 다시 집과 식당이 있는 건물까지 사들였죠.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둔 부부는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 생각했습니다. 꼬막 비빔밥이 성공하면서 17만 2천 달러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올 들어 가정집을 겸할 수 있는 본점 상가 건물을 사들이면서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어렵게 마련한 아파트를 판 돈으로 뭘 할까 생각해보니 더 어려운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부부는 아파트를 판 돈 모두를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며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부 회원과 함께 부부가 살고 있는 지역에 가정이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 12명에게 매월 860달러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기름값이 없어 난방을 제대로 못하던 어려운 시절이 떠올라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 난방비 지원 사업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가난과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피타는 노력 끝에 성공을 거둔 김미자, 최근영 부부. 그들은 자신의 성공을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며 또 다른 삶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올해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 마지막 시간이었는데요. 2020년을 맞는 새해에 여러분과 함께 북한의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알찬 방송을 끌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사이 운하수를 만들어 보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탈북민 방송원 조미영이었습니다.